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22일 일요일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장 21에서 34절을 읽고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비교해보라. 야곱의 어떤 점이 그로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는가? 우리는 이미 출생 전부터 야곱과 에서가 다르며 그들이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에서가 들에서 뛰어다니는 거친 사냥꾼으로 묘사된 반면 야곱은 장막에 앉아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 조용한으로 번역된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욥과 노아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욥을 온전한 자라고 설명하며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성격의 차이는 그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나타난다. 에서가 지치고 배고픈 채로 집에 왔을 때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을 발견한다. 에서에게는 오늘 눈앞에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장자권과 관련된 미래의 축복보다 더 중요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177. 형과 달리 야곱은 그 축복에 담긴 미래의 영적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심지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의 아버지를 속인다. 아무리 자신의 판단에 좋은 것을 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일은 정말로 나쁜 속임수였다. 그와 같은 행동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다. 그의 행동은 이미 문제 많은 가정에 더 큰 문제를 더하게 되었다. 교훈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성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야곱의 잘못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 묵상. 창세기 27장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저지른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했던 야곱의 마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을 초래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아마 창세기의 이야기는 더 아름답게 전개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동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나쁜 일을 하는 야곱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속이는 일을 삼가야 함.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현아,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교회 보내는 권면 334.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3일에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보면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시거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과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인데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사무엘과는 떨어져서 다른 처소에서 자고 있던 엘리도 알게 하기 위한 듯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고 또한 사무엘을 만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사무엘에 대한 것이 아닌 엘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잠잘자는 사람까지 깨우는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다운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잠자던 엘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 뭔가 특별한 시간을 엘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실행된 이 특이한 방법에는 엘리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드러내므로 엘리가 특별한 밤 시간을 통해 완전히 바뀌고 그 가족들도 바뀌어서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는 성소에서 떨어진 자기 처소에서 잠자고 있었고 약 12살 정도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라고 불렀으므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여 곧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다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음성에도 사무엘은 동일한 행동을 했고 엘리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동일한 행동을 했고 그제서야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잠자고 있는 엘리를 깨우셨고 엘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일부러 특별한 연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시고 그 길을 돌이키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호소의 기별은 엘리 가족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그들의 원래 모습대로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엘리와 그 아들들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시간이 너무나 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상황에 더불어 엘리도 깨워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호소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특히 헤롯에게까지도 알리시기 위해 동방박사를 사용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엘리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에 관심을 갖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너무나 궁금하여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와 그 아들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조금의 변화도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주고자 하셨던 기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별임을 깊이 인식함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엘리에게 다시금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다시금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은 15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무엘과 말씀하신 후 하늘에 가셨고 사무엘은 다시 잠을 잔 후 다음날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밤은 엘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면 특별한 말씀이 주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9절과 17절에 보면요.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엘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호소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호소를 말씀할 때 엘리는 다시금 자신의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결심했고 아들들에게도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 또한 유유부단한 그의 성격처럼 그 자신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고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임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그 밤에 그는 다시금 자신과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자신과 아들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과 아들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그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매우 심각한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심히 피곤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엘리의 생각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17절에 있는 엘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사무엘을 불러 무엇을 말했는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숨김없이 말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만약 숨긴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가 믿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벌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리에서도 엘리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사무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엘리는 그 밤 매우 힘겨운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 아들들이 생각과 행동을 변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그 밤 매우 힘겨운 밤을 지새우고 마른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야곱이 경험한 얍복 강가에서의 그 밤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결국 용서받지 못한 자신의 죄의 무게로 잠 못 드는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행위에 대하여 상이든 벌이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야곱이 믿던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신 창조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을 만든 창조주라고 믿게 되자 창조주시라면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엘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 방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고 혼낼 뿐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자 엘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진다는 이 창조주의 모습을 그는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했던 그 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죄책감에 짓눌린 힘겨운 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 가로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보복하시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죄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우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더 큰 충격을 받아 더욱 두려움 속에 떨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호소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밤, 매우 궁금하게 만든 그 밤, 여러 가지 생각의 시간에 하나님은 엘리가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진 야곱이 용서받았고 야비한 그러한 죄 속에 빠졌던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받았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생각되어지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엘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했고 하나하나가 다른 용서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도 분명히 용서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음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용서하신 사랑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을 고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자유를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벌과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할 때 그제서야 무거운 모든 짐이 주님께로 넘겨지고 우리는 참된 쉼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행동이 달리 반응하는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원칙에 따라 행하시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떠나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고 인정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밖에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생명의 줄을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신실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생명의 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의 잘못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그를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 역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구원코자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도 행하셨습니다. 잠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고약한 하나님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 그런 잘못된 평판조차도 즐겨 감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을 통해 엘리를 생명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용서 속에 변화되어지는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인해 더욱 그 자신을 희망 없는 사람으로 확신하게 하는 깊은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의 악함으로 멸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결여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당한 죄책감을 들게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원칙 속에 있는 사랑의 원칙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원칙 속에서 확신할 때 변화없는 사랑을 언제나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품성을 연구하는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정말 생명력 충만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은봉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난해한 성경의 본문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언급된 모임이 일요일 준수 예배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바울이 강론할세라는 말을 살펴봤고, 둘째, 안식구 첫날, 셋째, 우리가 떡을 떼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드로아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송별 모임을 갖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신자들의 무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드로아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권면하고 용기를 줬지만 분명히 아직도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잡히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는 구절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런 도입적인 말을 통해서 누가의 독자들은 유두구가 어떻게 하여 한밤중에 다락창에 앉아 졸다가 급기야는 밑으로 떨어져 죽었는지를 이해할 준비를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래까지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누가는 주일 중 첫째 날에 정기적으로 떡을 떼고 예배의 설교를 듣기에 모여야 했다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공표한 이런 기록의 목적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와 그의 친구들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 새로운 예배일로의 변경 같은 일에 대해서 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봉사와 또 자라나는 교회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 또 그 장면을 언급하기 위해 먼저 도입으로 신자들과 강론 곧 대화하면서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안식일 예배 후 첫째 날 저녁,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떠나기 전에 고별하는 모임을 갖고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고 계속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 일요일을 특별한 예배일로 지정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런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초기에 탁월한 교회 역사가인 아구스투스 네안드로스도 이 구절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요일 준수에 관한 증거인지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일요일 준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도의 임박한 출발은 사랑 어린 송별 식사로 그 작은 교회를 연합시킬 것이며 모이게 했을 것이며 이때 사도는 그의 고별사를 했지. 이 경우에 특별하게 일요일을 예배일로 기념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근거 없이 이유도 없이 화가 나서 감정적인 분노를 터뜨리시는가? 바울은 이 구절에서 분노한 신들을 달래한다는 이기적 개념과 그 개념의 어떤 부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결부시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그것은 이방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화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분노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인가? 이런 의도를 한 것인가? 등등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인사를 하고 또 그가 로마서를 쓴 편지의 목적을 말한 1장 18절로 쓴 후에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 복음의 영향력에서 멀어진 인간의 죄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또 편지 목적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긴 단락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이는 인간은 모두 죄된 상태로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또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떤 안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진노는 1장 18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는 1장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은 대구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의 두 가지 보완적인 국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반대 국면이 진노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를 지음과 또 그 죄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여 인류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이고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진단과 치유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그 죄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로마서 전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은 동심원적 구조로 연속적인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특정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절은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원으로서 우주적 보편적인 어떤 문제 또 보편적인 어떤 죄의 기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해명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18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를 알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을 자행하여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그분의 대응, 그런 죄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서 사도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점진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2절은 이런 하나님을 거절한 도덕적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다음 부분인 2장 1절에서 11절, 17절에서 29절에서는 명백하게 유대인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진노에 해당하는 단어로, 일반적인 단어로 시모스가 아니라 오르게라는 다양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시모스하고 오르게가 약간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오르게라는 단어는 주로 불의한 상황에 대해 나타낸 건설적인 형태의 어떤 뭡니까? 의분, 그런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헬라어 시모스는 부정적인 분노 형태, 주로 파괴적인 분노를 묘사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컨대 헤롯이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말할 때 오르게가 아니라 시모스를 사용했습니다. 시모스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로마서 2장 8절과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데요. 항상 마지막 재앙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정죄의 심판 때와 관계된 문맥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거두어지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대표된 하나님의 진노, 시모스가 세상에 부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난 진노에 해당하는 말은 오르게로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나타나다라는 동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나 기타 일들을 통하여 현재 인류에게 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어떤 심판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의 계속적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오르게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르게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모든 세대와 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모두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게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은 진노한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 그리고 그분의 진노의 우주적 포괄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서 아직 복음 아래 있지 않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분의 반응,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분의 진노의 반응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게는 매우 보편적인 진노를 나타냅니다. 어떤 의분을 나타냅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는 구절도 매우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불이라는 말은 악함이나 부정의 악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약의 헬라어 사본인 70인역에서 짝으로 등장하는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형용사 모든이라는 말로 수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과 모든 사람의 죄됨을 요약적으로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두 말은 십계명의 두 돌비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포괄합니다. 경건치 않음은 첫 번째 돌비이고 불의는 두 번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그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불의함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것은 부도덕한 삶을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진리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나타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해야 할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동사 막다라는 말은 여기서 저지하다, 포로로 잡다, 방해하다, 숨막히게 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숨통을 막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불어넣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막히는지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전치기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 하나님의 오르게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께 적용된 오르게는 진노는 인간의 격정적인 분노, 화를 내는 것에 비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성경의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기서 인간의 언어에서 더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신인, 동형, 동선농적인 인간적인 용어를 하나님께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르게라는 말은 매우 특별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철두철미하게 거부하시는 것을 묘사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진노하고 죄를 보고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국면의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와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은 그의 창조세계의 파멸이나 그의 피조물의 망가진 삶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노고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과정 중에도 현재에도 나타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는 하나님이 법이 범해졌을 때 뒤따라 나오는 불가피한 보응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종말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그런 보응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통해서 죄를 치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인들이 받을 마땅한 보응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서술된 대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반역의 불가피한 결과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신학자가 말한 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미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한 그 결과로서 그 죄의 결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의 역사,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